여러분 복된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신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살룸 왕과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두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두 왕의 부친인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세 명의 왕을 꼽자면 다윗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옳은 길로 인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 애굽 왕 바론 느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왕은 바벨론이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를 침략했을 때이 바벨론이 더 이상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애굽이 지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유브라데를 지나서 무깃도에서 이제 요시야 왕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한 병사가 날린 화살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군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작성해서 그의 슬픔을 함께 애통했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더 이상 애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큰 일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여호야하스 왕을 그 다음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23살이었고요.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엘리야김, 본문에서는 여호야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야김이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보다 먼저 왕으로 추대가 된 것입니다. 좀 미루어 추측컨대 요시야 왕과 같은 성군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백성들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살룸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이 추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여호아스 왕은 애굽에 의해서 단 3개월 만에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스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을까? 성경 기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은 성군으로 자라길, 그 자리에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악이 그의 조상들과 동일했다고 합니다. 여호아스 왕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애굽 왕은 그 다음으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김 왕을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 여호야김은 동생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좀 부러워하며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왕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에 조금 더그 애굽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과중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큰 집을 지으려고 했었고 그것은 곧 어떠한 큰 건축이 솔로몬 시대와 동일한 어떤 큰 건축이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애굽 왕을 신봉했던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 어떻게 보면 그 좀 이렇게 숭배하면서 거기에 이제 친화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을 이 여호야김 왕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만류하고 이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605년에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을 쇠사슬로 묶은 채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의 남은 행적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으로 미루어 추측해보면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미루어 보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는 원어로 레메트입니다. 이 레메트는요, 이 원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죽은 한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죽은 한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부친이었던 요시아 왕입니다. 이 왕을 위하여 더 이상 애통하지 말라.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잡혀간 자가 누구입니까? 애굽 왕 바론 느고에 의해서 잡혀간 여호아스 왕을 위해서 슬피 울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못했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여호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그 벌은 바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그가 받은 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은 벌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귀한 언약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그에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불의가 나오고요, 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15절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부친이었던 요시아의 행위였던 정의와 공의와 대조가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요, 불의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했어요. 불의와 부정의 결과는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도덕적인 행위도 이 왕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불의했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아는 어땠습니까? 정의로웠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그렇지 못했다. 불의했고 부정했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이런 큰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큰 집을 짓고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호야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창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만든 후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러분, 붉은 빛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붉은 빛. 집과 다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백향목으로 입혔어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리석을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위에 달려있는 큰 창문을 냈어요. 그리고 화려한 붉은색으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동생의 왕으로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여호아스 왕이 왕으로 먼저 선대가 돼서 추앙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왕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본인이 애굽 왕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되었다고요.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할수 있어. 나도 내 이름이 이래.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애굽 왕에 의해서 본인이 왕에 등극은 했지만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너희 백성들 나를 먼저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폭력적이면서도 과중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열방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자신의 욕심, 탐욕이지 않았을까요? 결국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는 그의 부친이었던 요시야 왕과 대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검소함을 드러냅니다. 절제함을 드러내요.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형통은 원어로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어떤 경제적, 군사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 아래서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친밀한가?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군사적, 어떤 문화적 부흥이 설령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 왕은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성공한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요. 때로는 불의와 부정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창문을 내고 붉은색으로 칠하며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탐욕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관점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핵심으로 여기며 우리는 그 형통함을 유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가장 화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가장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이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시야를 들어서 그가 했던 그 행위,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미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 요시야가 했던 그 적용을 좀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요시야 왕이 했던 그 일들을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항상 있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그의 삶이 하나님 곧 나를 알미 아니냐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하지만 여호야긴 왕은 17절 말씀대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요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때 슬퍼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하지도 말라, 슬프다 하지 말라. 여러분, 왕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 왕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11년을 즉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 울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애통해하지 않아요. 비참한 왕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더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긴 왕의 최후의 죽음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살룸 왕과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왕이 이러한 결과가 났던 것을 좀 보자면 그것은 여호와의 길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조상들이 행했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9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한 것이다 고 우리는 좀 상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불의하고 부정이 무엇입니까? 불의하고 부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불의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말씀에 보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 불의고 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좀 어떻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 네, 한번 찾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올라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요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합니다. 공의로운 가지, 여러분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왕들이 실패한 정의와 공의, 곧 언약이라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불의와 부정, 사람 왕은 그것을 지킬 수 없었고 실패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람이 봤을 때 요시야 왕처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세웠던 여호아스 왕, 살룸 왕도 실패하였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 배경 아래서 세워진 여호야김 왕도 불의했고 부정해서 정말 그 품삯도 주지 않은 기본적인 도덕까지도 상실한 왕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다음을 말씀합니까? 다윗에게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완벽히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정의시고 공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 옳은 것, 가장 진리된 것, 아니요, 그것 역시도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께서 머무시고 그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정하고 불의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대로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 되시고 예수님이 공의 되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로잡아주시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금 바르고 옳은 길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룸 왕과 또 여호야김 왕을 보며